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공회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에 그 종교 리더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신문하던 종교 리더자들이 오늘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1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 저들이 절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는 일부러 이 당시에 종교 재판에 참여했던 종교 리더자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또 5절에 보면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을 일부러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안을 심각하게 종교 당시 리더자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이 일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이 앞에 선 사람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을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몇 달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바로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매력적입니다. 거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담대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오랫동안 기억남는, 특별히 그 책 제목이 기억남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이런 책이었습니다.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사람들이 커져 보일 때 하나님은 작아진다. 뭐 이렇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커져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작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독교 상담가가 쓴 건데 우리 인간들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 죄를 범하고 처음 찾아왔던 게 두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상담 심리학자가 그걸 이제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작아질 때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고민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들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이 충만함이 없어질 때, 약해질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양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참 기억났던 한 권사님이 기억나는데 이분은 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다 그랬지만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고령의 나이셨고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게 많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늘 당당함을 느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만함이 아닙니다. 안정감, 내적 안정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매력적이에요. 야, 참 매력적이다. 세상의 어떤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뭐 세상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와도 절대 굽신거리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약자를 봤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지만 담대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안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눅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 성령 충만의 표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종교 리더자들이 놀랐던 것은 13절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 기역자 놓고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런 일자 무식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학문 없는 범인. 범인은 그 영어로는 ordinary ma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랑 학문 없는 것은 이건 뭐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쓴 거는 뭐냐면 이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랍비들이 받았던 그 율법의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어려서부터 쉐마의 교육을 가정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랍비의 입장에서 보면 랍비들이 받는 율법 교사들이 받는 정식 율법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놀란 건 뭐냐면 이러한 그냥 평범한 수준의 그냥 사람인데 그냥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배운 정도의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이랑 우리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 안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보통 영적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봤을 때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란 겁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시편의 118편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이들은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영적인 깊은 통찰력이 나와요. 제가 이걸로 위해서 참 저 자신을 위해서 이걸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을 많이 하는 것과 달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에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잡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잡, 그 분야에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연마해서 그걸 얻어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그 지식 위에 지혜가 엎어지면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게 있는 거죠. 당시의 종교 리더자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모두가 모였지 않습니까? 이들은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외우라고 했으면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영적인 통찰력은 없었어요. 왜입니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이 지식이 지혜와 함께 놀라운 파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를 주신대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제가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는 이 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희락, 기쁨을 주신다. 얼마나 참 감사한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부어지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이런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개인적인 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 분야에 탑이 되시도록 지식을 연마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간적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지혜 부어달라고. 지혜 주시면 난간도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지혜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탁월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지금 종교 리더자들이 이 지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13,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깜짝 놀라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들이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가, 예수에 대한 이 얘기가 자기들이 들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더욱이 아까 우리 이전에 3장에 있었던 이 40년 동안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표적이 그들 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증인으로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리더자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거리가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지식,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증거로 나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굉장한 방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인격적인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만큼 단단한 논리와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진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점을 가보십시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우리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축적해놓은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의 보고가 많죠. 저 같은 목사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소화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기독교는 엄청난 방대한 진리의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만큼 죽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만큼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있나요? 아니면 사상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신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목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보고들을 우리에게 다 전수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만큼 여러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그 좀 시간이 있을 그 한국에 갔을 때 책 한 권을 봤는데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 책을 쓰신 분의 성함이 이름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인데 이 굉장한 분입니다. 보니까 이분이 쓴 책이 이 신의 언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올라왔었는데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여러분 그 2000년대 초인가요? 그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6개국에서 2,000명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게놈 프로,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 DNA를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거죠. 10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걸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인데 그거를 이제 마치고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가 뭐냐면 게놈 프로젝트 그 31억 개의 유전자의 서열을 이렇게 이제 맞추는 지도를 그린 그거 완성한 건데 그게 엄청난 그 과학계에서는 큰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인 그 누구죠? 그 성추문 일으켰던 그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랑 이분이 그 전 국민에게 발표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일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31억 개의 그 유전 지도를 그리면서 깨달은 게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의 언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31억 개가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건 신이 만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을, 이 유전학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은 살아있다. 우리 인간을 봐도, 인간의 이 신체를 봐도 신이 살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 안에 많은 퍼센트지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이 기독교는 미신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과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도에 그 수학자,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 당신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했더니 약 40%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 말에 또 한 번 했는데 똑같은 비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자들 안에는 여전히 그 과학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프랜시스 콜린스와 같은 오히려 그 과학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퍼센티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었습니까?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 안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더욱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도 확신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평생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